자, 우리 히브리 11장 33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믿음으로 죽을래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핍박당하지 않고 그냥 살 것이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영원한 사단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되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라. 또 혹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붙잡고 있으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속 믿음의 대표자가 되는 구약의 여러 선배들에 대한 얘기를 쭉 언급합니다. 아브라함, 뭐 노아, 에녹부터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근에 있었던 뭐 입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삼손이라고 하든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 가지고 나라들을 이겼던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윗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단어를 다윗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했음을 기록할 때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기기도 카테고니산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요세푸스가 다윗이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할 때 기록할 때 사용하여서 나라들을 이기기도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수리아 그리고 에돔 등을 정복했다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이 의를 행하기도 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사들이나 아니면 열왕들의 의롭고 바른 통치를 가리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정말로 올바른 의로 통치했던 대표적인 인물 사무엘 또는 다윗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의로 통치하고 의로 다스렸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게 이제 약속을 받는다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히브리 11장에 여러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히브리 11장 전반절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인데 약속을 못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 이 표현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3절에 약속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특별한 약속을 받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어떤 표현으로 이 언급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언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었던 그런 부분을 또 표현한 것 같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사실은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컨대 다윗이 사울 왕의 여러 칼날, 사실은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울 한 명의 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칼을 겨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칼날을 피하게 됩니다. 이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어떤 왕에게,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그 칼날을 피하면서 어떤 살았던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드온 같은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 중에도 제일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의 이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들으셔서 나라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 끌려갔던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중에는 왕비가 되고 결국 그 나라를 건져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건져내서 그 건져낸 날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이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도 하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것들은 숱하게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물론 이거는 언젠가 죽은 자가 부활하겠지, 우리 앞에 간 사람이 부활하겠지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세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볼 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부활과 뒤에 부활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앞에 부활은 어떤 거냐면 구약과 신약에 실제로 이런 일시적인 부활, 다른 말로 소생의 역사가 있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자들하고 관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사르밧 과부 아니면 수넴 여인 이게 자녀들을 살려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또 이렇게 살아난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도르가 여러분 아시죠? 이런 여자들이 실제로 좋은 부활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일시적인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활이 일시적인 부활이라고 하면 뒤에 있는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과는 질적인 면에서 완전한 차이를 내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종말론적인 부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조건이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심한 고문은 여러 종류의 고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을 조금 살펴보면 고문 때 또는 곤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 팀파논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죽도록 때리다, 죽도록 고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문 때 위에 사람 묶어놓고 때려서 죽이는 형벌을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이런 심한 고문을 받되 의자에 묶여가지고 때림을 받으면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역사에 성경에는 별로 흔적이 없지만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에도 이런 흔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시련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시련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고 구덩이 속에 진흙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다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다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겪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의 다 처형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로 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처형법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처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한테는 통상 사람을 죽이는 처형법 중에 하나 가장 일반적인 것이 돌로 치는 겁니다. 여러 번 예수님도 돌로 치려고 했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버려짐을 당했던 그런 기록을 흔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스가랴 같은 경우가 그렇게 돌로 침을 당해서 처형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이렇게 켜서 사람을 죽이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가 바로 이렇게 톱으로 켜는 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뭐 예수님의 사도 중에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뭐 신약 시대는 세례요한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등의 어떤 그런 예언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너무 어떤 힘든 중에서도 주의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것의 또 다른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 해석도 맞는데 또 다른 해석은 뭘로 되어 있냐면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도 문제가 안 되고 또 동시에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다.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저게 뭐 복잡한 얘기, 형이상학적인 얘기, 뭐 어려운 얘기 막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는 여러분들 조금만 상상을 해보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이게 이제 우리 편안하게 지는 집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잔다고 할 때도 그것도 불편한데 한 번은 저기 그 이제 해외 사역을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숙소가 몇 개 있어요. 얼마나 침대가 더럽고 화장실 뭐부터 시작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벌레 문 것 같이 딱 눕자마자 건지럽고 이런 것들 너무 기억이 나요. 한번만 그럴진데 동굴, 토굴, 광야, 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산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중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세상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신 것이 좋습니다. 이브리 전반에 11장 전반에 약속을 받았다고 여러분 언급했다가 또 동일한 믿음의 선배들 얘기하면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때 무엇은 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약속을 받았는데 그 성취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해하신 것이 올바른 것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보세요. 지금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정도 탁월한 것인지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언급하고 있으면서 지금 마지막 시라는 분위기를 약간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것과 우리들이 가진 것이 완전히 다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표를 가진 것이고 우리는 실상을 가진 거잖아요.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실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임에 대해서 얘기해 믿었지만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그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예표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보면 11장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완전히 실현될 완벽한 어떤 구원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산 삶에 대해서 온전함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그들 못한 것을 뭔가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그 삶의 온전함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흔들리는 이 수신자들한테 너희는 사실 이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저들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 저들은 그림자만 보고도 저렇게 믿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 오실 메시아가 과연 오셨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않냐?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또 실제로 얘기를 들었지 않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께서 예비하셨다. 실제로 그들은 우리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권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숙제는 이 완벽한 복음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더 온전하게 다가오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제대로 들어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더 감사하고 더 알아가고 더 감격하고 이 복음의 풍성한 가운데 날 거하며 오늘 히브리 11장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 이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